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교 인사드립니다.
예, 어느새 1기가 다 가고 새로운 2기가 되었습니다.
아, 네, 목사님.
2기의 교과의 총 제목이 뭐죠?
네, 가정의 사계절입니다.
네, 이번 한 기 동안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가정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번 한국연합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새로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름하여 패밀리 체인인데 혹시 목사님 아시나요?
아, 네. 들어봤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됐습니다.
네. 이게 무엇인가, 패밀리 체인이라는 게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는 핵가족이다 보니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모님은 어디 살고 또 딸은 네. 여기 살고 아들은 저쪽 살고 뭐 이런데 이 가족 중에 전도하고 싶은데 떨어져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 패밀리 체인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도하고 싶은 식구나 자녀, 친구들 이런 분들을 자기 전화번호와 함께 주소, 지역을 이렇게 적어두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그것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적은 분한테 전화를 해서 함께 시간을 맞춰가지고 방문을 해서 소개를 해드려서 네. 교회로 인도하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네네.
이렇게 같이 방문해서 그 상황을 알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소개해주면 그 관계가 형성돼서 네네. 교회를 전도하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첫 번째 주죠. 4월 첫 번째 주 안식일이 이 패밀리 체인 네네. 적는 안식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교과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 난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했다가 이 패밀리 체인 거기에다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과 그 적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꼭 남겨두시면 그 지역 목사님이 보시고 전화를 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이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되고
아멘.
선교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기의 총 제목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의 사계절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총론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고 선언하셨던 그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입니다. 교과 총론에도 언급된 것처럼 우리는 죽음과 고통이 삶의 주기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계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다양한 변화들 겪게 됩니다. 이런 주기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과 총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번 기 교과는 타락한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삶의 주기에 대해 공부한다. 특별히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는 한 곳을 중심으로 그 주기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곳은 바로 가정이다. 이처럼 이번 한 기 동안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주기 혹은 이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과가 목표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다르듯이 각 가정도 다르다. 그래서 이번 기 교과는 성경을 토대로 한 원칙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그것이 삶의 각 단계마다 더 단단한 가정을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번 한 기 동안 성경을 토대로 한 원칙들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더 튼튼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회 구성원도 개인을 넘어서 가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올바르면은 그 사회가 바로 건강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네. 가정을 기본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에 충실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는데
네.
이번 한 기 동안에 이 가정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신앙적으로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 1과 제목은 생애의 리듬입니다. 먼저 기억줄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은 1과는 생애의 리듬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기억절에 언급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다양한 단계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좋지 못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잘 관리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요. 이번 일기에서는 이러한 변화들, 특별히 각 개인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다양한 시기들과 리듬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가정도 리듬이 있군요.
네네.
네, 하긴 우리 개인이 다 생애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개인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건데 당연히 가정도 리듬이 있겠죠.
네.
자, 우리 가정의 리듬은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호에 써지는 태초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예전에 어떤 기관에서 부모님께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상위권에 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방 좀 치워라라는 잔소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잔소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데 역시 부모님들은 다 똑같군요.
네. 방이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와 노력이 요구되지요. 근데 그게 뭐 늘 한결같이 하는 게 쉽지 않나 봅니다. 반대로 방이 어질러지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좀 놔두다 보면 점점 어질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죄로 많이 손상되었지만 그래도 분명 이 땅은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이루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요구됩니다. 처음 지구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춘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과책에 언급된 엘렌 화이트의 글처럼 질서는 하늘의 첫째 법칙입니다.
네, 창조의 이 법칙이랄까요? 질서도 네.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에 그 하나라도 순서가 뒤바뀐다면 정말 생명이 유지되기가 어려웠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하실 때도
네네.
순서대로 질서대로 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서 덕분에 삶의 규칙성, 그리고 그 규칙성에서 발생되는 리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다면 참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삶의 리듬은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역시 이러한 규칙성 혹은 주기, 리듬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자체가 지닌 고유의 복이 있지만 7일마다 찾아오는 그 규칙성 혹은 그 주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삶에 큰 복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주기를 갖고 리듬을 형성하여 보내도록 계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안식일에 이런 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앤드류스 대학교 로이 게인 교수님이 쓰신 성소, 재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책 324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과 흠이 없게 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것이다. 선지자 말라기는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가족 간의 화해를 위한 호소가 있을 것을 예언함으로 그의 책을 마치고 있다. 오늘날 온갖 세력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서로에게 분리시키고 있는 이 때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와 닿는다.
네, 여기 언급된 것처럼 이 시대는 정말로 가족들의 마음을 서로에게 분리시키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이고요. 또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여 가족들의 대화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의 유대가 더욱 견고해지는 일에 규칙적으로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신 안식일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1월 써지는 태초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태초잖아요.
그렇죠. 네.
죄짓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네, 주신 특별한 두 제도가 첫 번째는 가정제도고 네. 결혼을 통해서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가정을 네. 네. 늘 유지시켜주는 만남 그리고 행복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생애 리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교과 제목이네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삶의 리듬 혹은 규칙성은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체의 시계이지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몸 안에 리듬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네. 용어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하나님이 역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사이에서 우리 신체의 리듬들이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서 삶의 다양한 변화들, 삶의 다양한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2절 말씀처럼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생과 죽음은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점이지만 그 사이에 형성되는 삶의 모습들은 참 다양합니다. 이것에 대해 교과책은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두 표지 사이에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다양한 삶의 시기들을 지나간다. 어떤 아이는 태어난 뒤에 오래 살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어른으로 성장해 노년에 이른다. 아이들은 각자의 속도에 따라 자라며 발달한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걷거나 말한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성장하여 전문직 종사자가 되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다른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아이들은 가족을 이룰 테지만 어떤 아이들은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다.
네, 이처럼 우리 삶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요. 똑같을 수 없는 이런 삶의 모습들. 그런데 여기에도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니는 많은 차이점들이 우리를 고유한 존재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점입니다. 교과책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중요한 이유는 각자가 삶의 독특한 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에게 있는 차이점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젊은이든 노인이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잠언 20장 29절. 우리가 어떤 단계에 와 있든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뿐 아니라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
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서로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이 다름이 다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를 도우며 함께 어울려가는 삶을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소지는 생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주기들이 각자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지만 다르지만 각자가 다른 것 때문에 독특하고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다고 하는 네네.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주고 또 함께 할 때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렇지요.
이 네. 조화 속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맞습니다. 보게 된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남들보다 같지 않은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가르쳐 주셨으니까.
늘 이런 질문 들으면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은 네. 네, 다른 사람보다 네. 되게 신중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목사님?
네, 사려가 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생각을 할 때 두 네. 번만 한다면 목사님 한 세 번 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성급하게 잘못된 것들을 미리 보완해줘서 잘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장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그것이 사명이 되도록 네. 노력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자, 화요일 소지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좀 전에 질문이 참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지 네. 답을 못하셨군요.
네. 좋은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리듬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 리듬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환영하는 변화도 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부정적인 변화 역시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나의 일상을 뒤죽박죽이 되게 하며 안타깝게도 가정 역시 황폐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과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해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의 삶과 가족의 생활까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참 힘이 들지요. 그런데 무엇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산이면 제가 살고 있는 다산?
네, 아마 그게 다산 정약용과 관련된 도시 아, 맞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남양주 씨가 네, 그렇죠. 다산 정약용 그분의 이제 동네잖아요.
네, 네.
그분의 호를 따서 다산이라고 진 것 같아요.
네. 여기 다산이 바로 그 정약용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산 정약용은 국왕 정조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패족이 되었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변화 속에서 그가 마지막 심혈을 쏟았다는 의미에서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 속에서 정약용이 마주했던 마지막 삶의 주제는 바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앞부분에 사진 몇 장이 있어서 편하게 보고 있었는데 읽는 일을 멈추고 생각하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감히 나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려운데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야, 내 마음을 이해받는 일?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마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네.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게 같은 마음일 거라 예상이 되는데도 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족끼리도 다른데 뭐.
네,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서로 마음들이 다르고 또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상치 못한 고난과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힘든 건 역시 그 마음, 고통받는 그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과책에 나오는 욥의 경우도 그럴 것입니다. 교과책은 욥에 대해 이렇게 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욥기 중간을 보면 그는 여섯 가지의 커다란 손실, 즉 사업, 노동력, 자녀, 부, 아내의 지지, 친구의 격려를 잃고 실음한다. 그의 세계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가족의 삶은 황폐해졌다.
근데 여기 보면 요분 사업, 노동력, 자녀, 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큰 고통과 변화의 와중 속에 아내의 지지와 친구의 격려도 잃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아내로부터 그리고 친구로부터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받지 못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욥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과 가족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야곱과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야곱은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또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타국 땅의 노예 신세가 되었지요.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변화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그렇게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변화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화요일 서지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겠죠.
네, 목사님.
예상대로만 된다면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네. 일들이 예상치 못할 때에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불의의 사고라든지
네.
정말 죽음을 선고받는 그런 질병에 대한 네. 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는 정말 당황하게 되고
네, 네.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네. 낙담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럴 때에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예측 가능한 삶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아, 맞습니다. 네.
지금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한 게 아니라 이건 감사할 일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원하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수요일 소지는 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어느 분이 그의 책 서문에 이런 글을 썼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되 큰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은 강의 몇 번, 책 몇 권으로 변하지 않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왜 인생은 강의 몇 번, 책 몇 권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한 권으로도 변하는데.
맞습니다. 오늘 말한 전환이 네. 일어날 수 있지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을 봐야 돼요. 네. 책 중에 책을 보면 되는데
네.
책 중에 책은 안 보고
네.
쓸데없는 책을 많이 보니까
네,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교과책 수요일 내용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라는 말은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방식을 고정시킨다면 그 방식이 오래될수록 그 방식을 바꾸기는 더 어려워진다.
네, 한마디로 우리의 습관은 쉽게 바꿀 수 없는데 그 습관이 오래될수록 더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도 쉽게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결국 그렇죠.
습관이 반복되면은 운명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네,
것이죠.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하지요.
네.
이처럼 사람의 습관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도 쉽게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교과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습관에 고정된 삶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일하시며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
네, 우리 삶이 전환될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의 전환,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실까요? 얼마 전에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로 불리는 이 정재승 교수님이 쓰신 열두 발자국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변화에 대해 거듭남, 새로남, 그리고 오늘 교과책은 전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분 책에 보니까 새로 고침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용어잖아요, 이거.
아, 새로 고침. 아, 그렇군요.
네. 네, 성경적으로는 거듭남.
네네.
그리고 일상적인 말로는 전환이다.
전환.
이런 말이죠.
네네. 네. 그 내용 좀 우리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새로 고침은 왜 어려울까요? 인생에서 리셋은 왜 힘든 걸까요? 이유는 매우 자명합니다. 새로 고침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새로 고침을 할 절박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새해 결심은 왜 늘 실패하냐고요? 내년에도 새해는 오니까요. 새로 고침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새해 결심을 이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삶에서 새해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단 1년의 삶만 주어진다면 그 1년의 삶은 완전히 새로 고침된 삶일 겁니다. 주변에서 새로 고침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죽다 살아난 사람이 그토록 많이 마시던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등산을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절박하지 않으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절박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 고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네, 여기 죽을 만큼 절박하지 않으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절박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 고침, 곧 나쁜 습관이나 뻔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황이 그렇게 되었든 혹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든 우리 안에 어떤 이 간절함, 절박함,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 1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셨을 때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그 밤중 대화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갈망, 아, 나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절박함을 예수님은 그날 밤 니고데모에게 주셨고 그 갈망 속에서 니고데모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책에 언급된 사울의 경우는 좀 더 드라마틱한데요. 사도행적 11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네, 사울의 절박함과 그의 갈망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나 사울의 이 경우에서 보듯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우리 삶에도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전환되는 순간이 바로 이 절박함이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이 절박함은 주로 어느 때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전 교과에 배웠던 예상치 못한 일들에서 일어나죠.
네.
화요일 소지에 있었던 말씀처럼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늘 순탄하다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그러다 절박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네.
바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삶을 바꾸고
네네.
또 예수님을 찾게 되고
네네.
우리가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돌아오고 네.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나거나 개인의 위기나 혹은 가정의 위기가 있다면 그 절박함을 거듭남, 새로 고침, 전환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전환된다면, 새로 고침된다면, 거듭난다면 우리는 더 좋은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교과책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중 완전한 고립 속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대부분 동료들을 원하며 다른 사람과의 우정을 갈망한다. 물론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도 정겨운 동반자가 될 수 있겠지만 깊고 의미 있는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 상호작용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가족 또는 가족 관계가 우리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과 항상 교류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작용은 삶의 변화와 리듬에 항상 영향을 미친다. 우리와 교류하는 다른 이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과 교류하는 우리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러한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그리고 선악 간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러한 상호작용이 가장 밀도 있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선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준다면 너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책에 표현된 것처럼 상호작용은 선악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품속처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아늑한 둥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곳이라고 하지만 과연 오늘날 이런 가족이 얼마나 될까? 가족이라고 하면 편안함보다 굴레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족은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며 친밀함 뒤에 미묘한 갈등이 숨어 있기도 하고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한없이 미워지기도 한다. 가족은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네, 가족은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앞서 교과책에 표현된 것처럼 상호작용은 선악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얼굴이라고 표현될 정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오늘 이 세상은 가족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실망과 후회, 우리가 보통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신경과학자들은 실망과 후회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실망은 내가 기대하고 선택한 것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의 감정, 그것이 실망입니다. 그럼 후회란 무엇일까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후회를 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실망은 하지만 후회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후회를 할 때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A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만약 내가 A가 아닌 B를 선택했다면이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일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랬더니 B를 선택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후회라고 합니다. 이처럼 후회라는 감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택한 A가 아닌 B를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또 후회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 후회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네네.
후회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네.
그냥 상상력일 뿐이지.
네. 근데 여기 이제 좀 의미 있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앞서 교과 총론 시간에 읽어드렸던 구절인데요. 아,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하여 가정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원칙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삶의 다양한 계절마다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이번 기 교과 공부를 통하여 가정의 여러 원칙들을 배워나갈 때 내가 내렸던 선택들이나 행동들을 성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선택한 거나 행동했던 것 대신에 아, 내가 성경의 원칙대로 만약 선택하고 행동했다면 어떤 결과들이 있었을까? 아, 이런 어떤 거룩한 상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때 우리 마음에 아, 후회의 마음. 아, 내가 했던 대로 하지 않고 아, 이 원칙대로 내가 선택하고 행동했더라면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생상이 되면서 우리 마음에 이 후회의 마음이 좀 찾아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후회 속에서 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림 받고 또 더 깊은 더 참된 회개의 경험으로 이끌림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갖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상호작용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소주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 서로 좋은 모델이 되어주라는 그런 네네, 의미가 맞습니다. 되겠죠.
네.
저는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네네.
상상력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 상상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은 나쁜 길로 더 가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계속 가다가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후회들은 거기서 멈춰서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네네.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새로운 도전들은 자기 혼자만의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네네.
누군가의 모습을 봤을 때 아, 나도 저렇게 살 걸 그랬는데 근데 그 후회가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고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회개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좋은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상호작용, 좋은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희망입니다. 이번 한 기 동안 가정의 사계절을 공부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행복한 곳, 삶의 아름다운 믿음이 형성되는 곳, 다양한 삶의 변화 속에서도 지지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선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설계하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 사랑으로 연합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그렇게 설계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정말 사랑으로 강한 곳, 그래서 연합하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속에서 지지와 위로와 격려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가정을 소망하면서 이 한 기 동안 가정의 사계절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원칙들을 잘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그 원칙 속에서 우리의 허물들, 연약함들 많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오실 때까지